구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본래 아브라함의 그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 2절에서 보는 바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에 관해서 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야말로 어떤 것인지 뭐 빛을 발하게 됐다라든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식의 이해와 평가도 있지만 어떻게 그 자식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에 이렇게 순순히 나설 수 있었을까 하는 점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의 요구를 하셨어야만 했을까 하는 점도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저 우리 생각에는 최소한 어떤 이런 이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를테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참으로 이제 괴로워한다든가 아니면 좀 번민하고 또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따르는 어떤 심적인 부담 어떤 이런 과정들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으면 우리 쪽에서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식의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잘해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그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명령치고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너무 센 요구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시고 또 이런 방식을 하나님은 즐겨 하신다라고 하면 아 우리는 어떨까? 아 이건 좀 그 너무 그 큰 요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도 매우 그 유명한 그 사건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대단히 그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 그렇게 유명한 사건만큼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할 때는 우리도 쉽게 이렇게 언뜻 답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쉽게 이해하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단순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쩌면 그 우리가 흔히 매우 극단적인 그 광신도들의 행위처럼 취급해 버리는 어떤 모습들도 얼마든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이를테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뭐 그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전제하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어떤 시기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적용을 위한 묵상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나는 지금 나한테 솔직하게 나한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 들라 그러면 나는 뭐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이삭과 같은 존재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물질이 될 겁니다. 물질을 바쳐라 라고 하는 요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미로 결단하고 평소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헌금을 바치는 순종까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적용하는 일들이 가능해 보입니다. 물질이 아니면 그 자리에 시간이 자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이 자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늘 바쁘게 사는 사람, 정말 시간을 금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에게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정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될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교회 그 청년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면서 뭐 다 요맘때죠.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수고를 하면 이렇게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 기간하고 시험 준비하는 기간하고 딱 겹쳤답니다. 근데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좀 잘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래도 교회 봉사를 하자. 시험은 어떻게 당일치기로 준비해보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련회 잘 마치고 그리고 봉사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역시나 이렇게 준비한 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나온 문제를 풀만한 문제가 없더랍니다. 그 이제 물리를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근데 마침 이제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도 장로이신 그런 이제 교수님이신 걸 이제 알아서 꾀를 좀 낸 거죠. 그래서 답을 써야 되는 답란에 계산한 답은 안 쓰고 자기 사정을 조금 썼답니다. 교수님, 이번 며칠부터 며칠까지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느라고 정말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엔 열심히 어떻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답을 썼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신 그 교수님도 그것을 읽어보시고 채점을 하시면서 그렇게 써서 그 학생에게 돌려줬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이시고 너는 0점이다 이렇게 돌려줬다 그러는데, 시간을 다 그러니까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금처럼 그 시간을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건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건강이다. 나는 하나님께 뭘 드려서 내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열심히 몸으로 봉사하는 것. 그러면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지금 내가 열심히 뛰어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그거를 대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 그 해결에 주십시오 또는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이해, 적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또 행동해서 그 속에서도 또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일하시겠지만 그런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우리가 바친 것 그것으로 만족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이해, 그런 이제 접근은 사실은 이제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좀 부족한 이해처럼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렇게 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슨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이제 연결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돈,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발 좀 시간을 내서 나와 교제하자, 그걸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경외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몸으로 일하는 봉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시는 이 사건은 이를테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기록된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사실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면들도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제 이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가 하는 그 이해도 갖게 하는데 사실은 주된 더 초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시작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 중에 시험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덫을 놓는 것과는 그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덫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놓는 덫은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덫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시험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인간은 이런 그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늘 뭐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냐 하면 사람이 왜 시험이 필요하냐라고 그럽니다. 그냥 들어서 이해한 걸로 다 잘 아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으로 이제 이해하면 그것으로 다 깨닫고 아는데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애들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들으면 이해되는 것 같은데 그걸로 다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해보면 문제 하나 풀만한 실력이 없는 게 종종 드러나지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갖는 무지함이 아니고 인간이 갖는 죄성입니다. 한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거부하려는 본성이 인간 속엔 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연결되느냐 하면 아시는 분들은 이제 떠오르시겠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 믿음의 시련과도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보다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자가 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그리고 이 시련, 믿음의 시련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시련과 그 시험이 갖는 의미,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우리가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걸 알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요구를 통해서 뭘 시험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앞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라는 요구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이삭이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저 소중한 자식, 그냥 아끼는 자식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실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가 다 오직 이삭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삭은 그냥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재산 목록 1호 그 정도가 아니고 이삭은 그런 급수와 다릅니다.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그죠?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미래가 이삭에게 다 달려 있잖아요. 그 미래를,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다, 내가 포기한다 라는 그런 결단 속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사실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 이런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느 부분에 여러분은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관한 부분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이런 미래에 관한 설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이제 결혼식에 좀 같이 이제 참여했는데요. 주례하시는 분은 이제 교수님이셨고 저는 이제 축도하는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주례사를 통해서 두 사람은, 앞에 있는 이 젊은 두 사람, 새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이 두 사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 다가올 미래를,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한 거 내가 아는데 공부 여기서 대충 때우려고 하지 말고 공부 더 해라.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귀한 역군이 되라. 변화의 세상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워라. 부부가 서로 그 일에 화합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갖는 불안함이 다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도 우리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동일한 시험거리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의 그 불안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붙잡고 싶어서 그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담보물처럼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에 쥐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금 통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어떤 자녀에게는 뭐 어떤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교회로 보자면 어떤 이제 성도가 이렇게 차 있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고 번듯한 교회 건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미래를 다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미래를 더 준비합니다. 나태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의 그 미래의 유일한 통로요 담보물은 바로 이삭인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요구는 그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고 또 자기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럽니다. 노후를 준비하려면 뭘 어떻게 얼만큼 준비해야 된다, 세상에서 벌써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준비를 내려놓으라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딱 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금방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런 요구는 일반 모든 성도에게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브라함급 되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요구하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 좋은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상급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도 아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너희는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마치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런 내용도 물론 아닙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전해졌을 때 그들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어떤 초점이 있었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삶의 흔적 속에서 그 뿌리를 확인하는 것처럼 신자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 사건 속에서 확인토록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삶의 방식 거기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어떤 삶, 미래를 위해서 분명하게 보이는 어떤 담보물처럼 보이는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요구 속에 정말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삶, 그 삶이 그 믿음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것을 바치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준비하신 것을 다 보상해 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마련하는 것으로 나의 미래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일하게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포기하여도 우리의 미래는 그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구별해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내가 가진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내가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내가 어떤 그 미래의 그 플랜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준비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구별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구별이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사실 아브라함 때만 해도 오히려 사실 그 우리 때보다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부합되어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훈련 계획을 짜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속한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실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루시는 그 시험 그것은 일종의 더하기의 방식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으로 이렇게 더하시는 내용들이 물론 풍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빼기를 하십니다. 뭔가 잘되고 뭔가 자꾸 쌓이고 뭔가 곱해지고 뭔가 더해지는 것보다 그 반대되는 일들을 더 많이 겪게 합니다. 시험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무슨 문제거리가 터지고 이렇게 뭐 영원할 것 같았던 어떤 뭐 재산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누가 그랬죠? 욥이 그랬죠. 멀쩡했던 몸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더니 공교롭게 뼈가 골절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몸이 부서집니다. 누가 그렇죠? 야곱이 그랬죠. 야뽕 나루토에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유로웠던 자가 묶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노예 신세가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정말 어디든지 갈 것 같았던 그 사도 바울도 메인자가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한 고비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고비 속에서 또 시험을 주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22장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 일 고비 넘기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에 뭔가 이렇게 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시험들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구별이 생깁니다. 내가 준비하는 미래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손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미래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비로소 조금씩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등장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죠? 마지막에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준비하신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함정을 만드셔서 빠뜨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시련, 그 시험들을 우리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사실 오늘 내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이삭과 뭐 나누는 무슨 내용이 사실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나중에 이제 뭐 이삭이 물어서 답변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이 있었으면 이삭한테도 뭐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도 할 말이 별로 없었을 수 있겠죠. 다 모르니까. 명령은 받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이삭한테 뭘 얘기를 해주면서 이 길을 같이 떠나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브라함도 다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는 하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도 여러분이 설계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한 그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그런 복된 인생 그 계획표 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편 37편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는 것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 이하의 말씀을 5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증언,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복된 길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면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드디어 출생하는 자리까지 오면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리아 산에도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더 갈 길이 더 있다라는 거죠. 더 갈 길이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리아 산에까지도 인도하신 그 자리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희가 나아오라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것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맡기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인생 인도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삶을 맡기고 그 미래를 맡기는 자리까지 한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내시는 그 손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줄 아오니 우리의 필요한 믿음의 시련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된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